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부분에 나왔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로 변화받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생각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또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하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2절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라면, 또 앞에서는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만 이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행동에 대한 명령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행동, 삶과 관련된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대로 사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을 쫓아서 사는 삶, 혹은 우리 육신의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요, 삶이고요. 또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닌 영적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주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뜻하겠죠. 근데 13절 끝에 보시면 영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쭉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을 쓴 겁니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몸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읽으면서 제가 또 묵상하면서 한번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기가 좀 쉽게 빠지는 죄가 있죠. 그리고 아, 이게 죄인데, 잘못인데 알면서 이제는 그걸 안 해야지. 근데 뒤돌아서는 또 그거를 하고 있는, 반복되는 그런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여라 이랬어요. 죽여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일 수 있나? 내가 여지껏 범해졌던 죄들을 죽일 수 있나? 사실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죽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사실은 죽여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너를 확 바꿔주실 것이다, 이러면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내 힘만으로는 이게 몸행실을 죽일 수가 없구나,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또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더 노력해야 돼, 결심해야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감사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지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자기가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막 열심히 밤새서 해도 안 풀리거든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일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성령님이 은혜를 구해라.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구해라. 성령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 그게 더 본질적인데 그렇게 명령 안 하고 죽여라 했어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그러나 결국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데 앞부분에서 11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단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곧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도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대로 육신을 따라 행동할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이 몸의 행실이 살아가지고서는 죽자 살자 쇠방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몸의 행실을 행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엉뚱한 곳을 따라가는 그런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또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15절부터 보면 다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는 이미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이게 아니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구약시대 때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근데 우리가 성령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엔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받은 그런 은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행동에 대한 명령이에요. 참이 묘하게 써놨어요. 바울이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상속자라고 또 설명을 하거든요. 상속자는 이야기만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속자라는 건 이미 물려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내 지갑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앞으로 상속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변한 것,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미래에 있어요. 근데 고난은 현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완전히 받게 될 것인데 상속자로 변했으니까 지금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잘 받으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두 번째 명령은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외적인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있어서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건강이 좋아지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외적인 고난도 고난이라고 할수 있고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몸행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했던 이 명령, 그러니까 성도가 모맹시를 죽여야 되고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모맹시를 죽이고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읽은 12절에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15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고 했죠?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다 이러면 되는데 부르짖는다고 했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간절히 기도를 할까요? 왜 간절히 기도할까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간절히 기도할까요? 너무 돈이 많아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돈이 많아서 어떡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아프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해? 고난도 함께 받아라. 지금 고난이 있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은혜를 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맨 끝에 가면 고난도 함께 받아라. 잠깐 이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 고난도 함께 받으래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고난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두 개를 붙여놓자면 성령이 우리를 고난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똑바로 잘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은혜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다 좋아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고,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다 이렇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예전에 상상도 할수 없었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같이 하는 이야기가 네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이 발악을 하니까 죽여야 된다.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함께 잘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 보면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잘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잘 그냥 부대끼면서 사는 거죠. 같이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아,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버티고 살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지 못했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은혜들을 내가 너에게 완전하게 다 베풀어주마. 그런 은혜의 날을 성취가 다 되는 날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곳으로 가시건 저곳으로 가시건 또 중간에 고난이 있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건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함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몸의 행실을 쳐서 죽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대로 행동하지 않고 늘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며 상속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혹여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한다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런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이땅 가운데서 욕심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늘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